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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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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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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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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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잠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지어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였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로운 일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억울하게 온갖 헐뜯는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렇게 박해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내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도시는 숨길 수 없다. 그처럼 등불을 켜서 항아리 안에 두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이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의 바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과 예언자의 가르침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글자 하나, 점 하나 없어지지 않고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 선생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옛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의회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제단의 예물을 바치려 할 때에 내게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가게 되었을 때 가는 길에라도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내주어 너를 감옥에 가두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도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먹으면 그는 이미 그 여자와 더불어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뽑아 던져버려라. 내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던져버려라. 내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가 간음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주께 한 맹세를 다 지켜라 라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니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신 발판이니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니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지 못하니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마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돌려대 주어라. 누가 너를 고발하여 내 속옷을 빼앗으려 하면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여라 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지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Oh, I hope my mansion sits near God's throne. I have no castles, no earthly kingdom, but my cabin will do. Mansions yonder on the hills of glory. Oh, I hope my mansion sits near God's throne.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My mother's mansion may be close by me across the golden avenue. She was the first one to teach me of heaven and the very first one to teach me of you.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is near the throne.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잠언 제16장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해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해야 한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준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 눈짓을 하는 사람은 그릇된 일을 꾀하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백발은 영화로운 멸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로마 시대에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화된 도시였지만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떠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는데 이래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에 대한 교훈이 담긴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성경 중에서도 야고보서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대개 AD 52년에서 3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도 물론 그렇지만 바울의 열정어린 애정이 군데군데 느껴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교회의 설립 배경은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인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 아시아 전도를 접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관리에 따라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을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응답은 반대로 나타났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던 이방 출신인 그리스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야손의 집에서 모임을 시작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지만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소란으로 인해서 바울의 신변을 염려하는 형제들이 밤에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를 도망을 시킵니다. 단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했고 바울이 그들의 신앙이 자리 잡을 때까지 함께 해주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온 것 때문에 염려하여 디모데를 머물게 했고 아테네에서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시 가고자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해드는 바울은 자신은 불가능하지만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신은 홀로 고린도로 내려가 그곳에서 다시 디모데를 기다리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부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대부분 바울을 안심시키고 감사하게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믿음의 스승인 바울을 그리워하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애쓰며 오늘 본문 3절에 보는 대로 신앙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하여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까지 모범이 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박해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된 종말을 심각하게 들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간다면 주님을 맞을 준비를 위해서 육신의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자세로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경우까지도 있게 되었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을 참고하십시오. 이런 권면이 5개월에서 6개월 후에 쓰여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더 강한 말투로 쓰여지는 것으로 봐서 실제적으로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내용 말씀 중심으로 축복과 기도의 고백입니다. 인사에서부터 축복과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이 그만큼 힘들었을 것임을 감안한 바울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1절 상반절인데 여기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돌본 인물들이지만 바울은 여기서 세 사람이 복음을 위해 동일하게 역할한 것으로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대로이지만 실루아노는 신약교회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볼 수 있습니다. 나중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일로 나눠지면서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이고요.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여행에 합류한 사도행전 15장 40절 보시면 됩니다.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할 만큼 건전한 사람으로 바울과 함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면서 사도행전 16장 37절이죠. 바울과 함께 복음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이 문제 있는 교회마다 보냄을 받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바울이 계속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묵묵히 감당한 믿음의 아들로 디모데후서 1장 2절이나 2장 1절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직접 보낸 편지인 디모데전 후서에 보는 대로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책망받을 일이 없는 경건한 청년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기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1절 중간인데 이제 저들에게 격려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에서는 예수 기도 안에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와를 덧붙임으로써 저들이 생명의 복음 안에 있다는 확신과 감격을 주고자 함을 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 하반절인데 옥중서신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축복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안팎으로 박해와 환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축복이 다른 곳의 사람들과는 또 다른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내적인 평강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데서 더욱 귀중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2절인데 이것은 또 하나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격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앞에서 거론한 세 사람 모두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고백을 듣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러한 같은 표현이 두 곳에 함께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이나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격려는 저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겁니다. 대사도요 선자인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들을 때 저들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감격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새 기둥 같은 믿음, 사랑, 소망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은 경우죠. 그러나 좀 막연한 세 가지 표현보다 여기 기록이 확실한 것은 각각의 믿음, 사랑, 소망이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분명한 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에 있어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다면 튼튼한 신앙이 될 것인데 감사하게도 주변의 모든 좋지 못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균형 있게 자라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움직임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음을 야고보도 증거한 바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며 이런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신앙의 논리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은 필요 없고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적 믿음만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적인 답변이 됩니다. 사랑의 수고와 인데 진실된 사랑은 반드시 그 가진 자를 움직이게 하는 희생과 수고를 결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믿음처럼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전적인 사랑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불이라는 말이 물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불이 물을 끓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렸는데 다른 모든 기대, 즉 바라는 소망은 헛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박해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도를 믿는 자들을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도만이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견디며 인내할 수 있음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을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견디는 인내는 가능합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실적인 그들의 믿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칭찬하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로는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능력과 성령의 확신입니다. 앞에서 확신함에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4절인데 이미 3절에서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것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보다 최종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큰 확신과 감격은 또 없을 겁니다.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의기양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5절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들을 10절까지 계속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5절 상반절인데 복음의 효력을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나 우리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했는데 복음을 전했어도 믿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나 확신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는 큰 확신, 즉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확신을 가능하게 하고 이 확신은 밖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5절 하반절인데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과 간교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한 것은 이미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한 것처럼 바로 다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다시 자세히 풀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장 1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5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11절입니다. 라는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도의 복음은 어떤 것도 감추거나 가리는 것이 없이 말이나 행동 그리고 거처나 활동 등의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아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의 주제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부터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란 시작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정의 사실로 간주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도 일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구태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가 언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억측하는 것도 헛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곧 하늘과 땅은 창조의 첫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땅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어 낮과 밤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후 천체를 지으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여 이것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번식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한 후 갈빗대 하나를 남자에게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를 지어 아담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므로 그를 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부부에게 동산을 지키는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와서 하와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를 짓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는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이란 법을 어기는 걸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고 남자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먹을 것을 찾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형벌은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진 날부터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죄나 부모의 죄를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성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지은 죄를 각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구속해 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차차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홧김에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살인입니다. 가인은 그의 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자녀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창세기 5장 4절과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과 하와 후손이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 위에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죄악의 길을 걸으며 살아온 것 외에는 그 후 얼마 동안에 대해서는 성경에 거의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서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인데 969년을 살았습니다. 아담도 93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그를 가르쳐 의를 전포한 노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와 규모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한 설계도로 따랐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두 쌍씩 방주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방주가 좁아서 어떻게 그 많은 종류대로 동물을 넣을 수 있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방주는 길이가 300큐빗이고 넓이가 50큐빗이며 높이가 3층이나 되는 큰 배였습니다. 여기서 큐빗은 고대 오리엔트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 어원은 팔꿈치라는 뜻인데 팔을 뻗었을 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1만 5천 톤 이상 되는 큰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샘, 함, 야벳과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4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물에 잠겨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던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는 세례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노아의 이야기로 비유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은 땅 위에 150일이나 가득 넘쳤습니다. 그 후 그 물이 차츰 줄어 마침내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다시는 땅 위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표시로 공중에 무지개를 세우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성경의 첫 번째 시대인 홍수까지 역사가 끝납니다. 이 시대를 보통 홍수전 시대라고 부르고 그 후를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은 다시 흩어지는 일을 당할까 두려워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